특강을 하기 전에 성경 한 구절을 찾고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으로 총 다섯 번에 걸쳐서 혼인과 가정 그리고 자녀 양육에 관한 특강을 할 예정인데 우선 특강을 하기 전에 먼저 분명히 해둬야 될 한 가지 사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모든 특강은 성경에 기초한 내용들입니다. 물론 성경에 기초했다고 해서 성경의 내용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 우리에게 익혀진 어떤 내용들도 함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강의 내용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유의해야 될 사항은 모든 가치 판단의 척도는 성경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둬야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가장 많은 신앙 고백서와 요리 문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표준으로 세워진 규범이라고 말합니다. 노르마 노르망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와 달리 성경은 표준을 세우는 규범이에요. 교리와 신앙 고백서는 표준으로 세워진 규범이고 성경은 표준을 세우는 규범입니다. 그래서 모든 표준 중에 표준, 모든 규범 중에 규범은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규범 중에 규범이요, 규범 없는 규범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규범 중에 규범이라는 이 말은 모든 규범 중에 최종적 규범은 성경이다 라는 말이고 규범 없는 규범이라는 말은 보통 어떤 규범을 만들 때 그 규범을 만든 주체가 있잖아요. 최종적 권위자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 자체가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규범이 없는 규범이다 하는 뜻으로 성경을 규범 중에 규범 혹은 규범 없는 규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학이 발달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열려진 책으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옛 자료들, 그 다음에 뭐 라틴어 혹은 영어로 된 그런 자료들까지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거의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자료화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신학이 점점 발달하게 되었는데 오늘날 머리가 좋다는 이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우리와 멀리 떨어진 옛 사회의 관습을 반영하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대 근동의 가치관이 반영된 성경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 같은 이런 모든 것들도 이제는 그건 하면 안 된다. 이혼은 이제는 하면 안 된다. 낙태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그렇지 않다. 성경은 그 사실을 지지한다라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게 되면 현대 문화에서 발견된 다양한 입장과 견해들이 성경의 권위를, 성경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결국 정확무오하고 불변하는 성경의 권위가 상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 이해는 규범 중에 규범이요, 규범 없는 규범으로 여기는 이 개신교의 교인들의 합당한 자세와 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개혁신앙을 따르는 개혁파 성도들은 현실의 주장을 근거로, 현실의 상황을 근거로 자기 메시지를 내리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항상 그런 실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요즘 어느 시대인데 그런 캐캐묵은 구시대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뭐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해야 된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이러한데 교회는 왜 그런가? 왜 이렇게 교회는 잘 바뀌지 않는가? 왜 이렇게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계속해서 강요하는가? 등등의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대로 문제를 푸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무엇을 믿어야 될 것과 무엇을 행해야 될 것에 대한, 그래서 믿음과 행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자체를 절대 권위로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실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의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한다든지 현실의 상황을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야기가 되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날 교회가 시대에 편승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옳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옳고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이 어떤 기준과 원칙을 정할 때는 성경이 출발점이 되도록 해야 되지 현실 상황 자체가 출발점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황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해서는 안 되고 성경이 상황을 해석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주객이 바뀌어져 버리면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제가 이 일과 제목을 어떻게 달까 제 아내하고도 고민을 좀 나누었습니다. 본래 제가 예비부부 성경공부를 할 때는 남자와 여자 어떻게 다른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른가 하는 것만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은 남자와 여자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남자와 여자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마치 뭐 물건처럼 보여서 뭐가 같고 뭐가 다른가 뭐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하나님의 형상인 남자와 여자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모든 주제를 끌고 가는 견인차가 되어져야 되지 요즘 시대 풍조나 요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지금 우리가 다룬 주제를 끌고 가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로다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는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2장을 읽어보시면 창세기 2장의 맥락에서 나오는 하나의 말씀이에요. 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실 때 기록되었으되 창세기 몇 장 몇 절에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지으시니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조차도 성경에 빗대어 결혼의 원리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성경에 빗대어서 남자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창세기 말씀을 무슨 고대 근동지방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고 뭐 초대교회 헬라 문화권 시대에서 가치관에 반영된 뭐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그런 풍조가 거의 깊게 물들어 있습니다. 신학한다라고 하는 신학 박사들이 그런 주장을 내세워요. 자기 주장을 정당하기 위해서 뭐 성경이 아닌 미드라시 혹은 다른 어떤 외경, 위경 이런 것들까지 다 총동원해서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얼마나 많이 한지 모릅니다. 상당히 지혜로워 보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매우 어리석고 우둔한 삶의 자세와 태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점에서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도 없다. 이게 첫 번째 주제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틀린 존재가 아닌 다른 존재로 지으셨다. 이 두 가지 주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점에서 똑같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남자와 여자는 사람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는가? 그 앞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른 것들은 그 종류대로 지었다라고 언급을 하다가 28절에 26절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라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존재로 지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2장을 읽어보시면 소급해서 다시 아담과 하와를 만든 사건을 설명합니다. 사실 1장으로 끝을 내고 3장으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사건으로 넘어가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기자는 1장에서 6일 동안의 창조 사건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안식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재차 어떻게 사람을 만들었는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로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 하여금 땅을 경작하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마치 뭐 아담이 농부였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에덴 동산, 에덴 정원이라고 하니까 마치 가든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에덴 동산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참된 임재의 구름이 가득한 성전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담이 땅을 경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마치 이 아담은 원형적 레위인으로서의 걸과 책임을 부여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받들어 섬기는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 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남자가 무엇이고 여자가 무엇인가, 남자는 어떤 존재고 여자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먼저 사람은 곧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았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인간 이해는 여기에서부터 비롯되고 모든 교육 철학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교육도 마찬가지고 상담학도 마찬가지고 인간을 이해할 때 생물학적 어떤 존재로서의 이해만 가져서는 절대 안 되고 물리적으로 해부해서 아 이렇게 생겨먹었구나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이런 눈에 보이는 방식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말할 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눈으로 보이는 어떤 모양과 형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따라서 눈으로 보이는 실체의 안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찾아내려고 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 시도는 성공하지 못해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것, 그 어떤 그 무엇이 무엇을 가리킨가 하는 사실을 알 때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이 말은 우선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으니까 원형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우리는 모형이죠. 원형 없는 모형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적으로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에게 의존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기대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서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종교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반영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역할을 한다는 말은 우리의 진정한 남편의 원형이신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삶을 산다는 말이고 아내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한다는 말은 진정한 아내의 원형인 교회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않은 채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때 뭐 그냥 아내는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애나 키우고 남편은 바깥에 나가서 돈이나 벌어오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런 역할만 잘 감당하면 쉽게 말해서 돈 많이 벌어다 주면 남자는 어깨를 으스기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이해입니까? 인간의 삶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물리적으로 우리가 동물보다 물리적으로 더 가치 있는 재료로 지음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단백질이고 다 수분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인간의 삶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우리는 원형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피조세계와 피조물과 관계하십니다. 특별히 인간에게는 말씀하시죠. 인간은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라는 어떤 삶인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응하는 삶이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반응하고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그런 삶이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로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앞서도 이미 다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반사하고 그분을 닮고 그분의 성품을 비추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제가 세 번째를 좀 미리 설명을 드렸는데 세 번째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5장에 서로 복종하라.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 다음에 육종으로 가면 부모와 자식, 그 다음에 주인과 종과의 관계를 설명하지요. 근데 그 내용을 설명할 때 대전제로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행동의 패턴을 따라한다는 이야기일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을 발산하고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존재로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비춰낸다라는 이 말은 그분의 대리인과 청지기로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청지기와 대리인은 자기 뜻을 관철시키거나 자기 뜻대로 어떤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대리인은요, 맡긴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어요. 따라서 남자의 역할을 한다, 여자 역할을 한다는 이 말은 전체적으로 볼 때 바로 이런 일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이런 일과 관계에서 서로 협조하는 존재로 산다는 뜻입니다. 서로 키재기하고 힘자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요즘에 남녀 갈등, 뭐 여성 비하, 심지어 페미니스트들이 뭐 남성 혐오 뭐 이런 말들도 하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바에 그냥 똑같은 동성으로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로 다 만들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어요.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한 존재는 남자만도 아니고 여자만도 아닌 남자와 여자가 어우러질 때 한 몸으로 함께 상합하고 연락할 때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뭘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을까요? 제가 이전에도 예를 한번 들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매는 3km 상공에서 밑에 표정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km에서 먹이를 볼 수 있습니까? 매는 그걸 봅니다. 북극곰은 20km 떨어진 바다 표범의 냄새를 맡고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큰 뒷부리 도요새는 알래스카에서 뉴질랜드까지 11,000km를 일주일 동안 논스톱으로 날아갑니다. 어마어마하지요. 비행기 중에 일주일 동안 계속 날아가는 비행기 보셨습니까? 없어요. 공중 급유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새는 11,000km를 일주일 동안 논스톱으로 쉬지 않고 날아가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동물들을 매우 비상한 능력을 갖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인간에게는 동물보다는 약하지만 강한 지적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동물들의 시력, 체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오래전에 1967년인가요? 달 표면에 발을 내딛었고 화성에까지 우주 탐사선을 보냅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새소리를 듣고 장난감 교향곡을 만들어냅니다. 전원을 바라보고 전원 교향곡을 작곡합니다. 동물하고 인간하고 외적으로 보면 차이가 없어요. 1.37%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유전자는 그러니까 98.67%가 똑같아요. 그런데 삶의 모습은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이름의 사람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성과 의지와 관계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에요. 제가 2019년 10월 달에 사우디 제다의 한인교회 사경 인도하러 간 적이 있는데 제다로 가기 위해서는 두바이를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두바이에 들렀다가 그 다음에 두바이에서 페르시안 그 민속촌에 들어갔는데 페르시아산 카페트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1,000만 원이래요. 1,000만 원.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옷을 짜고 있는데 그게 금실, 금실. 왕자나 그 다음에 왕들이 입는 옷인데 한 1억 정도 돼요. 이 외에도 인간들이 만드는 것은 실로 눈부십니다. 인공지능 로봇을 비롯해서 요즘에 구글 지도만 있으면 세상 어디도 가고요. 대중 지하철,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놀랍죠? 호텔 예약하고 놀이기구 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예술활동, 최첨단, 의학 등 인간이 갖고 있는 지적 능력은 이로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기준이 이런 지적이고 혹은 언어적 능력이라고 하면 정상적 사람과는 달리 말을 못하고 그 다음에 지적 기능이 정상인과 같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닌가요? 만약에 사람됨의 기준을 언어나 혹은 사고 능력에 둔다고 하면 지적 장애인들은 우리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적 기능이나 이성적 능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자유의지나 이성을 가지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말한다면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이 특별한 이유가 뭔가라고 말할 때 그게 바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말하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세 번씩이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인께서 이 사실을 기록하게 하실 때 이처럼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단지 눈으로 보이는 어떤 차원으로서 인간은 구별된 존재가 아닌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지만 다른 피조물과는 현저하게 다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름의 사람의 형상이 뭔가? 창세기 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였고. 여기 주목해야 될 말씀이 3절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1장 26절부터 27절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때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놀랍게도 아담과 셋의 관계를 설명할 때도 모양과 형상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신약에도 나타나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바대로 마태복음 1장은 하양식 족보죠.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쭉 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내려가죠. 누가복음 3장은 상향식 족보입니다. 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셋은 하나님의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그 다음에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입니다. 마이크가 조금 소리가 이전과는 방금 좀 다른 것 같네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단어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부전, 자전, 그 다음에 모전, 여전 이런 말을 씁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와 똑같은 말투를 하고요. 아버지와 똑같은 생김새를 거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형님을 보면 정말 아버지를 빼닮았다는 것을 봅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하고 좀 닮지 않고 저희 어머님하고 좀 닮았는데 저희 형님은 저희 아버지하고 거의 복사판이에요. 그래서 저희 형님이 이제는 뭐 60이 넘었지만 저희 아버지하고 가면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뭐 그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뭐 다른 장로님들이나 주위 분들이 동생 아니냐고 아들인데 그런 말을 한다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인간 사이에도 이런 닮음이 있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어떤 닮음이 있나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저희 형님을 보면 저희 아버지처럼 그죠? 뭐 그런 어떤 닮음이 외적으로 보이는 닮음이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인간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외적인 닮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의롭게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의는 아니지만 인간은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의를 추구하고 거룩함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6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였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존엄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이 생각하거나 선택하는 능력을 가리킨다면 상대적으로 제한된 능력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나 혹은 이런 능력을 아예 갖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덜 가진 존재 내지 하나님의 형상을 갖지 못한 존재가 되고 말지요.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버지와 아들로 정이 내려진다면 그래서 자녀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든지 없든지 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한 피조물입니다. 이런 사실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변치 않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을 보시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타락한 인생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야고보 3장 9절에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입으로 사람을 저주하는 이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설명하면서 인간을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인간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 그분께서 자신의 형상을 담대하여 지으신 존재이니 우리가 어떤 물건이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그 물건의 주인과 그 물건을 맡긴 분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분이라면 그 물건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결혼 잘못한 게 아닌가? 내가 그때 그 여자를 택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남자를 택했어야 되는데 뭐 그러면서 혹시 그런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자책하면서 말은 못해도 불만스러워하면서 결혼 잘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결혼해 놓고 보니 예의도 없고 결혼해 놓고 보니 정말 수준이 떨어져서 함께 다닌 것조차 부끄럽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정상적인 데이트를 했다라면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신혼부부 예비 부부 성형부 할 때마다 제일 데이트를 잘한 사람은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똑같네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 맞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데이트를 잘한 거예요. 근데 아니 내가 생각했던 이 사람 맞는가? 라고 묻는다면 데이트를 잘못하신 거예요. 영화나 보고 카페 가서 차나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실감이 더 큰 거예요. 기대가 컸다가. 아니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그때부터 결혼 생활은 매우 힘들어지죠.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아무리 덜 떨어져도 아무리 나와 이렇게 나란히 놀 때 이 사람이 좀 나보다는 꿀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와 태도로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대할 때 여성을 차별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런 자세와 태도로 서로를 대할 때 페미니스트들이 여성 단체 연합을 만들어서 남성들의 성차별에 저항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왜 남녀 갈등이 일어납니까? 오늘날 왜 유색인종들이 항상 서양 사람들에 의해서 구라파 사람들에 의해서 왜 멸시와 조롱감이 됩니까? 왜 이렇게 눈 찢는 이런 퍼포먼스를 해가지고 벌금을 물기도 하고 왜 그러죠? 기본적으로 동남아 사람이든 미얀마 사람이든 방글라데시 사람이든 누구나 관계없이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의식을 갖고 서로 존중함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존중하기보다 혐오하고 차별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운전해 나가다가 만약에 앞차가 신호등이 난데도 불구하고 빨리 출발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주차를 하는데 앞차가 주차를 해야 내가 주차할 수 있는데 그 주차를 하는 과정이 너무 더디면 어떤 남자들은 안 봐도 안 돼 여자지 바로 그렇게 말이 나와요. 그리고 아버지들은 딸들한테 뭐라고 말하죠? 남자는 다 늑대다. 한편 맞는 말인데요. 그런 식의 말이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폄하하는 말입니까?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 항상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남자는 다 늑대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요즘에 항상 이제 우리나라에도 여성 인권위가 인권위원회가 물론 있죠. 여성 인권 단체들이 보통 남성 인권 단체들도 많잖아요. 남성 인권 뭐 이런 말은 잘 하지 않아도 여성 인권 이런 말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차별을 받기 때문이죠. 그런 인식이 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이기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기 연약하다는 이 말은 육체적이고 정서적인 것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실제로 여성은 남성보다 육체적으로 약합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흔히 요즘에 뭐 멘탈이 뭐 강하다 약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남성들보다 좀 약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플라톤이 말한 것처럼 여성이 남성보다 그 덕에 있어서 약하거나 혹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쉽게 시험에 들기 때문에 여성은 약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연약하다는 말은 열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연약하다는 말은 차별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남성의 책임 있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여성이 약한 것은 내가 져야 될 의무가 더 많은 거예요. 나보다 힘 약하지. 확 하고 뭐 이렇게 주먹을 날린다든지 말펀치를 날린다든지 이거는 남자답지 못한 거죠. 뭘 모르는 것입니다. 여성이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해야 되는 이유는 열등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지어놓으셨고 그 역할을 아내에게 맡겼기 때문이지 아내가 열등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복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7절 말씀도 제가 조금 더 아주 구체적으로 네 번째 시간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을 보시면요. 아내에 대한 권면이 1절부터 6절에 나타나고 있고 남편에 대한 권면이 7절 1절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레코로마 시대에 여성은 사람 축에도 못 들어요. 스타디움에 가서 구경도 못합니다. 제가 사우디 제다에 갔을 때 그때 BTS가 공연을 왔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사우디에서 여자들도 공연 보러 갈 수 있도록 문호를 그때 처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할 때 여자들이 와서 응하는 거 보였습니까? 아랍 지방에서 여자들 못 갑니다. 그런 시대에 여자에게 이와 같은 많은 권면을 했다는 이 말은 여자가 삶의 질서를 바꿀 수 있는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자에게 많은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은 여자가 그런 일을 할 만한 역량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왜 우리한테만 이런 많은 말씀을 했는가 하셨는가 여자들은 불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에게 많은 책임을 맡겨놓으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사실 요즘에 여성 인권 많은 여성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건 참 유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단지 인권을 존중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가정을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여성들이 여성 인권을 외치는 것은 이해는 돼요. 또 그런 어떤 사회활동할 필요도 있습니다. 남녀 차별이 일어난다면. 그러나 그런 것은 오히려 여성의 지위를 스스로 격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점에서 아무런 질적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존중과 배려입니다. 존중과 배려.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존중하는 자세, 배려하는 자세. 나에게 뭐가 자랑할 만한 것,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어떤 무엇이 있다면 뻑이고 드러내라고 더 많이 주신 것이 아니고 상대의 필요를 채우고 배려하라고 지적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겠는데 여러분들 유인물 보셨죠? PPT를 좀 보면서 여자와 남자가 무엇이 다른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이미 살펴본 바대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점에서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1992년에 존 그레이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이 소설에 묘사된 것처럼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우주 공간 안에 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 관계할 때 올바로 관계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 동일하고 어떤 면에서 다른지를 알아야 돼요. 이기적이라는 말은 남자는 다 여자도 나와 같을 줄로 생각하는 것이고 여자는 다 여자와 같은 줄로 남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그런 생각부터 잘못된 거죠. 그 생각이 서로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결혼 생활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결혼 생활은 이런 서로 다른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다른 부분들을 계속 알아가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결혼 생활이죠. 이런 사실을 생각하고 도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면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생리 심리학적 차이가 있습니다. 안드로겐, 에스트로겐. 이거는 상식이죠.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 갱년기를 겪게 될 때 대개 어려운 분들은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그 상황이 극복되는 이유가 이런 생물학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각기관에도 차이가 있는데 남성들은 시각지향적이고 후각지향적입니다. 남자는 눈으로 볼 때 다윗도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눈으로 봤죠. 그죠? 눈으로 볼 때 금방 거기에 마음이 끌리는 이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냄새에 매우 민감합니다. 여성들이 냄새에 물론 민감하지만요, 남자들도 그 냄새에 민감해요. 아마도 여성들이 향수를 사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그 유래를 우리가 알고 있죠. 향수의 유래 말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 할 필요는 없겠고, 어쨌든 간에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청각지향적이고 촉각지향적입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여성들을, 남편이 아내를 안아주고 토닥거려주고 쓰다듬어주는 거 매우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남자들이 이처럼 시각지향적이라는 이 말을 여성들은 어떻게 이해됩니까? 결혼 전에는 또 신혼 때는 막 가꾸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볼 거 다 보고 그런 다음에는 호기심도 사라지고 하면, 죄송합니다, 몸빼도 있고요. 뭐 몸빼 입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몸빼 모르죠. 예, 요즘 사람들 몸빼가 뭔지 모를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는 체중 관리도 했다가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면 체중 관리도 잘 안 해요. 다소 사람이 살다 보면 살은 물론 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때 배우자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뭐 어때? 이렇게 말을 하면 뭐 괜찮다, 괜찮아, 괜찮지, 그러면 괜찮아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마음에 좀 불만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근데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바로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부터 약간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대한 불만을 제기하다가 그 다음에 그 불만을 제기할 때 그 사람의 요구를 받아주면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요구를 곧바로 응답하지 못하죠. 그래서 쌓이다 쌓이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결별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향도 다릅니다. 남자는 성공지향적이에요.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직장생활할 때 가정을 희생하면서 그 다음에 직장생활을 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목회자의 자녀들이 모 아니면 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 아니면 도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목회자의 자녀가 잘 되는 경우는 보통 다 잘 됩니다. 제 동기들도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다 하이클라스 학교를 거의 다 가 있어요. 제 동기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가정을 희생시키면서 교회 이룬다고 애를 쏟았기 때문이죠. 이게 남자가 갖고 있는 성향입니다. 여자는 수용적이고 관계지향적이죠. 관계를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사업이 잘 되고 어떤 일을 잘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를 잘하는 걸 원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걸 들어주지 않아요. 돈 많이 벌어주면 됐지 무슨 불만이 많으냐, 이런 식의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사고도 구심력, 원심력이라고 되어 있죠. 남자들은 어떤 주제를 생각하면 거기에서 거의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실을 떠올릴 때 여자들이 뭐라고 말하면 남자들은 보통 대답을 잘 하지 않고 생각에 빠져듭니다. 여자들은 뭐라고 말하죠? 왜 사람 말하는데 대답하지 않느냐. 제 아내도 간혹 그런 불만을 제기하거든요. 저는 그때, 아니 잠깐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여자들은 내가 말했는데 왜 대답하지 않느냐, 그게 불만을 갖죠. 이게 뭐냐 하면 아내를 터부시하기 위함이 아니고 성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정보 수집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 사업상 이런 어떤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혹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과 관계된 어떤 일에 종사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관계를 잘 만들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 내가 그 일을 더 잘 알 수 있는 정보를 캐내려고 묻습니다. 대화가 보통 그렇게 사용이 돼요. 그리고 말을 통해서 회중과 사람들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지배하려고 해요. 그래서 대화가 벌어지면 항상 거기에서 그 대화의 주도권을 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로부터 어떤 문제를 들으면 그걸 듣고 공감하기보다 해결책을 제시해요. 몇 번 물었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는데 또 물어오면 뭐라고 그래요? 내 그때 뭐라 그랬냐? 그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왜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렵게 만드느냐? 그런 식으로 막 타박하잖아요. 아내는 어떤 입장이 있는 것입니까? 그냥 내 마음 좀 헤아려 달라고. 해결책을 제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힘들었지, 어려웠지, 괜찮아.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타박합니다. 저도 그런 신수를 많이 범했거든요. 2015년에 카니발이 출시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카니발 말이에요. 근데 그 카니발 타고 합동신학대학원에 갔거든요. 그때 총장실에서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아내도 오라고 제가 콜을 했는데 아내가 차를 갖다 대다가 계단 턱에 들이받았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괜찮아 그랬을까요? 차 나온 지 한 2순간밖에 안 됐는데 제가 막 타박했죠. 그러기가 쉽다 그 말이죠. 우리가 성생활도 충동적이고 정서적인 차이가 있고 스트레스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 수준의 차이를 한번 보시면 남편은 성적인 만족을 주는 아내를 많이 요구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따 살펴보겠지만 나중에 이제 뇌 구조로 본 여자와 남자의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 뒷장에 있죠. 거기 보시면 남자의 두뇌에 제일 중앙에 어떤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까? 성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대개 남자들이 성적 유혹을 많이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내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는 남편을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아내는 애정의 대상자로서의 남편을 더 요구합니다. 살갑게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남편을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여가의 상대자로, 아내는 대화의 상대자로서 남편을 더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매력있는 아내가 되기를 바라요. 모든 면에.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 지적으로도 그렇고 아내는요 정직한 남편을 원해요. 남편이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아내는 남편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가장 최고의 덕목은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의 최고의 덕목은 정직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내조자로서의 아내를 원합니다. 자신의 일에 아주 살갑게 잘 도움을 주기를 바랍니다. 또 아내들은요 어떤 마음이 또 있는가 하면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남편을 원합니다. 그래서 중국 부호처럼 되기를 원하죠. 중국 부호들이 백화점에서 어떻게 쇼핑한다고 들었습니까? 여기부터 저기까지 싹 다 싸. 그런 남편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좀 있죠. 마음껏 좀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쪼달리는 거 매우 힘들어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남편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까? 생활력이 있는 사람이라야 돼요. 제가 예비부부들 만나보면요 그런 말을 해요. 만나보니까 아주 생활력이 있다. 책임감이 강하다. 제가 꼭 묻거든요. 무엇이 좋아서 선택했는가 묻거든요. 직장 자고 옮겨 타고 몇 개월 하다가 그만두고 그러기를 몇 번 해보세요. 삶의 규모는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삶이 어느 날 갑자기 힘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조와 기초를 쌓아갈 때 제대로 딱딱 쌓았으면 그 제대로 된 구조 안에서 약간의 흔들림이 있어도 견뎌내요. 그런데 이 제대로 된 구조와 틀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생활이 시작되면 끝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참 안타까워요. 저러면 안 되는데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방만하게 삶을 살다가 그때부터는 물리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다소 완화는 되겠으나 이전의 상황이 극복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인생은 그렇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어떻게 초래되는가 하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성경적인 남성성과 성경적인 여성성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한 채 일반적인 세속적 여성과 남성 이해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하거니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남자 여자 남편 아내 역할을 했다가 나중에 패가 망신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도 느낌이 다 달라요. 여성에 있어서 친밀감은 생각과 느낌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고 남성에 있어서 친밀감은 한 방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남자들이 말이죠. 독립된 공간 안에 애인과 함께 있기를 원하죠. 그게 어떤 주제에 대한 이해가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대화의 차이도 있죠. 여러분들 우스갯소리 잘 들어보셨겠지만 참 다리 박네요. 남자는 보름 다리니까 밝지. 다리 밝네요라는 말은 뭐 다리 밝다는 것을 몰라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다리 발래요 그러면 이성적으로 대답해요. 아내들은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죠. 화제 내용도 다릅니다. 정치, 스포츠, 시사, 군대. 요즘에는 여성들이 축구를 좋아해서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옛날에는 제일 싫어하는 게 무슨 이야기라고 들었습니까? 남자들이 군대 가서 축구한 이야기 제일 듣기 싫다 그러지. 근데 그 이야기를 막 해요. 몇 번 해요. 다 들었는데. 질문도 여성은 관계 맺기 위한 수단인데 남자는 정보 얻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자꾸 추궁당하는 느낌을 갖는 거죠. 여성들은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어? 그래서 어떻게 됐단 말이야? 그때 뭐라고 말했어? 그때는 이렇게 말해줘야지. 이러면서 막 재건하죠. 공격적 언어 사용도 남자는 대화의 한 형태로 간주하지만 여성은 책망으로 이해합니다. 대화의 전제도 마찬가지예요. 상명하달. 내가 말하면 들어야지. 마치 군대 장관들이 뭐 까라면 까 뭐 이런 말처럼 성적 지향 정도 차이가 있는데 보시면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넘어가고 뇌 구조로 본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보겠는데요. 이게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조금 이런 데 보시기에 좀 어렵긴 하겠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좌뇌가 발달되어 있고 여자들은 우뇌가 발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좌뇌는 언어 표현 능력, 합리적 사고 능력에 길들여져 있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발달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여자는 우뇌가 발달되어 있는데 되게 직관적이고 감성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남자의 경우에 보세요. 제일 큰 게 뭐죠? 섹스로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스포츠 센터. 가서 뭐 운동이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오른쪽에 보시면 텔레비전, 리모컨, 충족, 중독, 중추. 리모컨 사용을 남자가 하려고 하죠? 네, 요즘에는 그런 싸움 잘 안 할 것 같은데, 옛날에는 뭐, 아빠가 9시 되면 그냥 9시 뉴스 무조건 봐야 돼. 네?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하면 무조건 그거 봐야 돼. 근데 적은 것은 뭡니까? 위쪽에 보시면 냉장고와 찬장에서 물건을 찾아내는 능력. 저도 제 아내로부터 그런 핀잔을 듣는데, 아니, 그 위에 있다는 걸, 그걸 못 찾느냐고. 못 찾아요, 우리. 그죠? 밤중에 아이 울음소리를 듣는 율은 엄마는 금방 깨는데 아빠는 뭣도 모르고 잡니다. 그 다음에 작은 게 뭡니까? 오른쪽에 길을 물어보려는 미크론. 남자들은 길 묻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러면서 엉뚱한 데 가고 막 그러죠. 그 다음에 여자들의 두뇌를 보세요. 뭐가 제일 큽니까? 약속 중시 방구. 이게 뭡니까? 남자들이 흘리는 말로 지나가면서 뭐 한마디 하잖아요. 여자들은 다 기억합니다. 그때 그 말 하지 않았냐. 그래서 흘려서 한 말도 겁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자들은요, 기억력이 출중합니다. 그때 거기에서 뭐라고 말했는데? 당신이 뭐라고 말했어?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말했어? 기억도 안 나는데 그거 다 가지고 있어요. 설마 이런 거 기억할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기념일 까먹으면 큰일 납니다. 기념일 까먹으면 안 돼요. 저도 때로 좀 불만이 있는데 왜 결혼 기념일에는 왜 남자가 여자한테 선물을 해야 되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전 그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자가 남자한테도 선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의 또 뭐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른쪽 끝에 보시면 지도 읽기 입자 있죠, 그죠? 안 그런 분도 물론 있어요. 근데 대개는 그런 부분에 매우 더딥니다. 앞쪽에 보면 방향 감각 세포라는 게 있죠, 조그맣게. 그죠? 남자들은 이 종합적 어떤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어디가 동이고 남이고 이걸 뭐 군대 가서도 물론 배웠지만 그렇게 사고를 하는데 여자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항상 십몇 년 동안 같은 길인데도 여기가 거기 맞냐고 이렇게 묻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게 다 차이죠. 평행주차율은 매우 작죠. 평행주차 아시죠? 잘 못해요. 방귀발견센터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습니다. 뭐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차이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상대를 그만큼 이해하고 배려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존중과 배려. 나는 갖고 있는데 당신은 못 갖고 있지. 나는 이 정도 하는데 당신은 못하지. 그렇게 타박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런 실제적 이해를 가지고 서로의 필요를 그만큼 잘 채워주라고 제가 차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열등한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좀 낫다고 해서 남자나 혹은 여자가 이분에서 나는 우등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서로 연약함을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긴 하지만 각각 이렇게 차이가 나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면 그 나라의 언어를 습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라의 문화에 적응해야 됩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 가정 안에서 오랫동안 길들여졌어요. 요즘에 심지어 옛날은 한 20안 4, 5세 정도 되면 결혼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30세 결혼하면 상당히 빨리 하는 거고 보통 30대 중후반에 결혼합니다. 원 가정 안에서 이미 삶의 습관이 다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경제생활의 규모가 갖춰졌어요. 그래서 내가 특정 샴푸를 쓰면 그 샴푸를 결혼해서도 써야 돼요. 그 브랜드를 입었으면 결혼해서 그 브랜드를 입어야 되지 그 브랜드가 아닌 좀 이 가치 없는 브랜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그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마치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면 문화 충격을 경험하는 것처럼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문화 충격을 경험하는데 문화 충격을 더 심하게 겪는 존재는 남자가 아닌 여자입니다. 사회적 수준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더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딱 했는데 내가 원 가정 안에서 겪었던 그런 정도의 경제 수준이 유지되지 않으면 아내는 매우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이름에서 가정생활이 뭐냐라고 말할 때 가정생활도 성교라고 말할 수 있다. 누가 그랬습니다.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기도를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옵시고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하지만 이 둘의 차이를 헤아려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둘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그분이 갖고 있는 성향과 삶의 구조와 패턴을 완전히 바꿀 수 없습니다. 그는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불만스러워하는 것은 이분을 당신이 채우라고 말하면 안 되고 내가 불만스러워하는 그분을 내가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또 일반적으로 부부들이 다투는 걸 보세요. 죽을 때까지 신혼 때 제기했던 문제를 죽을 때까지 그 문제를 제기합니다. 안 그러신 척 그렇게 표정이 그러신 난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죠. 우리 연산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은 분이 많이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잘 아시죠?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주시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달라. 더 중요한 것이 뭐죠? 모든 것에 사랑을 달라. 사랑이 기반되지 않으면 부부관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하느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이고, 날마다 그 사랑에 저희가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랑에 신세져서 사랑할 수 있지, 우리 스스로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인간 수준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신적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이죠. 그 신성한 성품, 베드로서 1장에서 말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그런 사람으로서 서로를 대해야 가정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남자와 여자의 차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남자와 여자는 동일하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신은 은혜를 따라서 남편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런 차이를 잘 헤아려서 충족하게 서로 사랑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됨을 누리는 우리 연산교회 교우들 다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헌상기도와 함께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이기에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가졌든 못 가졌든, 그의 지적 수준이 탁월하든 그렇지 않든, 사람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존중과 배려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하거나 빈잔을 주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충족하게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차이는 다름이 아니라 틀림이 아니라 다음에는 다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성숙한 남녀 하나됨을 가정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계속되는 특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헌물을 드립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의 것이라고 고집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충족한 은혜의 선물이요, 인간의 노력과 수고의 산물이라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은혜의 바탕 위에서 건설된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을 할 때, 또 그런 노력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되어진 노력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의 것으로 취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께 돌려드리면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준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은사를 잘 손용해서 주님께 떼어드리는 이 물질이나 시간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의 재료들과 자원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